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휴전에서 제외된 일부 반군단체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마을을 탈출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발생한 공습 횟수나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그 전날에는 오전에만 10차례 공습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도 바라다 벨리 마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중에는 시리아군과 러시아 동맹군의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1,300여 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라다벨리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에서 제외된 곳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들은 반군들과 함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해킹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어제 러시아 외교관들을 태우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출발한 특별기가 오늘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귀국한 러시아인은 워싱턴의 러시아 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의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35명의 외교관과 그 가족 등 96명입니다.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미 대선 기간 민주당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러시아를 지목해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으로 미국 대선에 간섭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를 전복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훼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홍콩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장샤오밍 홍콩 연락사무소장은 어제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특히 홍콩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중앙정부의 권위나 홍콩의 기본법에 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난민 800여 명이 어제 모로코와 세우타 사이 경계 장벽에 강제 진입했다고 스페인과 모로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스페인 자치 도시입니다. 난민들은 돌멩이와 쇠몽둥이로 장벽을 뚫고 세우타로 진입하려다 경찰 등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페인인 5명과 모로코 경찰 50명이 다쳤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난민들 중 2명은 병원 치료를 위해 세우타 진입이 허용됐으며 나머지는 모로코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우타와 또 다른 스페인 도시인 멜릴라는 종종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찰에 사살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분자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결정은 하마스가 지난 2014년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이스라엘 병사 오론 샤울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마스는 샤울과 또 다른 병사 하다르 골딘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되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어제 이들 병사 두 명의 시신 반환과 지난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로 넘어갔다 억류된 이스라엘인 두 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오늘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검거했다는 국제경찰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습니다. 정 씨는 대학 부정입학 의혹과 재학 중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2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새해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어떤 한반도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신년사가 올해에도 핵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 중, 일, 러시아와 협력해 북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날씨 오늘 밤과 내일 모레까지도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 주장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1일 발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강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마감 단계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선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선제 공격 능력 언급은 과거 신년사엔 없었던 표현인 만큼 핵 능력에 대한 과시를 표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대남 분야에선 한국의 복잡한 정치 정세를 활용해 통일 전선 전술 책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당국과 각 정당 단체, 각국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인 통일 대회합 개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나왔던 표현이라며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신년사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거론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제시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자아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아 비판이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고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대중적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년사와 관련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경제나 민생 등의 분야에 성과가 없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지난해 못지않게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다만 현재로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우주 발사체든 뭐든 간에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 마감 단계를 언급한 데 대해 특정 의도가 내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대령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체적으로 칭한 것도 나름대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미가 현재 발사 가능한 장소로 분석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재천 대령은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사출 시험 등 기술 고도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발사가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복수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해 올해 한반도 정세의 격랑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해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급인 KN-08을 개발했지만은 아직까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 발사 말고 실제로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 박사는 이르면 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8일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 이전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만큼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업적 과시용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ICBM이나 핵무기 소형화 이런 이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 자신 실적 부풀리기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는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레드라인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ICBM 발사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비핵화나 평화협정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아직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를 출범 전부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마 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세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제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올해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데 대해선 한국 내 여론 분열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거론하는 등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자비판 성격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아반성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간접적인 표시일 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그 인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부각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관련한 언급을 줄이고 자강력 제일주의와 같은 자신의 언어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자신감에 찬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한치 흔들림 없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정부는 올해 안보와 경제, 미래 대비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 적발 사례가 세 차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한 해 16개 나라를 현지 방문했고 유엔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과는 천여 통이 넘는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18건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 위원회가 공개한 2016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건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주변국들이 안보리에 이를 고발하는 형식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3건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직접 차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18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수출이 금지되거나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과 개인 수화물 등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금지 품목의 숫자도 2270호와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물과 관련한 대북 제재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대북 결의 위반을 조사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와 관련된 분석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전문가 패널은 연초에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2016년 한 해 방문한 나라가 모두 16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를 비롯해 한때 북한의 우호국 또는 과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앙골라와 바레인, 이집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유엔 사무국을 통해 총 1,060여 통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과 위원회, 전 세계 기관 등과 주고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840여 통과 비교해 200통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밖의 위원회는 지난해 73개 유엔 회원국에 결의 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세 개 나라가 기존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1718위원회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라크 등 9개 나라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1718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2016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1일부터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으로 활동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중국을 통해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업자가 합법적으로 들여온 부품 등을 북한 대리인에게 넘기는 관행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며 앞으로 핵 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수소탄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B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올브라이트 소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까지 핵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고위 탈북인사의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They appear to have mastered fission weapons using plutonium or weapon-grade uranium.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 제조 기술은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폭탄 역량은 2017년에도 갖추지 못할 겁니다.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사용한 일종의 증폭형 핵분열 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2단계 수소탄 생산 능력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현재 10킬로톤 정도인 핵위력을 50에서 100킬로톤까지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7년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종류의 수소탄 실험은 계속할 겁니다.
2017년은 너무 이르다면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언제쯤 수소탄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China had so much help from Russia. I think North Korea now is much more on its own and when it confronts problems
가령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데다 많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고위 탈북자가 최근 언급한 2017년 핵개발 완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갖춘 핵위력을 훨씬 더 키우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미사일 정확도를 상쇄하는 방법이 핵위력 강화입니다. 10킬로톤 수준의 핵탄두가 모하비 사막에 떨어질 경우 주변 도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살 행위가 되겠지만 100킬로톤 위력이라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대략 몇 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They have enough fissile material, whether it be weapon-grade uranium or particular plutonium for, you know, 12.
관련 수치를 새로 산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12에서 20개 정도로 잡습니다. 북한이 예상보다 더 많은 무기급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면 핵 보유량은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매년 2에서 5개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에 달렸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는 인도의 핵 보유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I think it would be hard to believe they could reach 100 by 2020 at the end of 2020 now, but I need to redo the estimate. It could be 70 or 80.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건데 지금은 그런 분석을 다소 수정해서 최대 7, 80개로 낮췄고 무기급 우라늄 의존도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최대 100개를 만들려면 1년에 7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하는데 영변 경수로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개 생산 시기도 2020년에서 2년쯤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많은 관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쉽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관련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까?
Oh, definitely continues to import components. I think it, you know, my understanding is more recently that the
확실히 그렇습니다. 2012년, 2014년, 2016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중국에서 가스 원심 분리기 부품을 수입했는데 중국 업체가 수입해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과거보다 줄고 중국 당국이 단속하길 바라지만 구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 확인 과정을 거쳤죠. 고성능 장비의 경우 유럽산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적법하게 수입한 중국 업자가 북한 대리인에게 팔아 북한에 밀반입시키는 식입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China is not complicit in the sense it's not aiding the effort. But I can tell you, I know cases where it's turning a blind eye.
중국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단속을 하지만 못 본 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진작부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하셨죠.
You know, I had a listen to a briefing done by intelligence agency experts who openly
저는 이미 2012년에 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석적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지도부 사이에선 이에 대해 견해차가 별로 없었던 걸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딴 핵실험에도 소형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는데도 소형화에 성공 못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핵 프로그램인 거죠. 다만 미국, 한국, 일본 모두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갖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2007년과 2011년 북한을 방문해 현지 핵기술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당시 그들이 암시했던 방향으로 흘러왔나요?
They're pretty direct. About the successes and the problems they have. I mean, obviously, they different times they hide things.
북한 핵 기술자들은 뭔가 숨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취한 것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언급하는데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과장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꾸며대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전을 이뤘다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 신빙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방북대에 만난 북한 핵 기술자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캐스케이드 안에 P2 원심 분리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영변 외에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고 거듭 경고해 오셨는데 좀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Very little. I mean, what's largely known is about it is through procurements that back in early 2000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된 게 없고 대체로 잘 알려진 관련 물자의 조달 현황을 통해 비밀 시설 존재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물자를 사들였죠. 이후 2008년에도 대규모 구입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당시엔 2년 전쯤부터 관련 물자를 사들일 때마다 영변 농축시설 확장 공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대규모 조달이 이루어진 2000년대 초에도 어디엔가 원심 분리기 시설을 분명히 건설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 한국, 일본 정보 당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많은 열을 배출하는 원자로와 달리 원심 분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은 감지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죠.
그런 한계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동결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The idea is you quietly negotiate a freeze.
어떤 활동을 동결시킨 뒤 보다 넓은 범위의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경우엔 의미 있는 동결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심불리기 시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해도 비밀 원심불리기 시설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든 시설을 동결할 수 없는 한 이란 핵협상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을 여행하는 독일인은 한 해 평균 350명에서 4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찾는 전체 외국인 여행객 중 4%에 해당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이 성행 중이라고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안에서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는 온라인 여행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군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평양 트래블사의 안드레 비티히 사장은 코트라 측에 한 해 북한을 찾는 독일인의 수가 평균 350명에서 4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 약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중국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의 수는 약 8천 명 정도입니다. 비티히 평양 트래블 사장은 기자나 한국인만 아니면 독일에서 북한 입국 사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찾는 사람들이 제빵사나 연금생활자 그리고 구동독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행 비용은 그리 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 트래블이 판매하는 7일짜리 개별 북한 여행 상품의 비용은 약 2,1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까지 가는 비용을 제외한 액수라 결코 저가 여행이 아니라고 코트라 측은 지적했습니다. 평양 트래블의 BT 사장은 북한 여행에는 학교 수학여행처럼 안내인이 반드시 동행한다면서 여행 중에 안내인이 아닌 다른 북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이 독일에서 하나의 작은 추세로 떠오른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수께끼 같은 면이 많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주된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광이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BT 사장은 관광과 정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북한을 찾는 독일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과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독일인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가해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3년 연속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형주 기자가 살펴봅니다.
지난 12월 9일 뉴욕의 유엔 안보리 회의장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정은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 정부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한 겁니다. 이어 유엔 총회는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3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의 생계를 위해 쓸 돈을 전용해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이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 인권특별대사입니다.
핵실험, 그러니까 핵 문제랑 인권 문제를 완전히 별개 취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 핵무기하고 인권 탄압을 하나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의 도발로 고조된 정치 군사적 불안정이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impede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genda.
올해에도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 개선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 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냉전체제가 이어지면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인종학살 사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의거해 2003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문을 열었습니다. ICC는 그동안 여러 건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국가 수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지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이 3년째 통과됐지만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 성격과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ICC 회부를 포함해 책임 추궁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연대는 지난달 23일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인권 탄압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 ICC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9일에는 NK워치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위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ICC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하지 않더라도 ICC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ICC의 검사가 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의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면은 이런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UNHRC 즉 유엔 난민기구에서 북한 주민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도 그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 인권위원회 데이비드 호크 위원은 지난 21일 헤이그에서 열린 ICC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안보리 결의를 반대하는 중국 등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ICC 회부 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례로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고 이것이 실패하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준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 정권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첫 탈북민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카라 나가사키라고 해서 카라 몇 단뜻이거든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이
서울 물레동에 작은 일본식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적다 보니 젊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해면기라 그래서 해면기거든요. 삶아갖고 생면이거든요 이게.
이곳의 사장은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이성진 씨. 이성진 사장은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 어린 여동생을 잃은 후 제사상에 남아 동생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준히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원으로 이렇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 됐는데요. 이성진 사장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면은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00개 매장을 내겠다, 100사장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제가 이번에 1호 매장으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리하겠다고 마음에 먹었던 거는 제가 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제 때문에 같이 굶주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수원을 갔거든요. 가수원에서 배가 온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이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던 게 동생이 죽어서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상돌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묘비 보면 앞에 이렇게 상을 올 수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옥수수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왜 저거만 올라갔을까 생각하고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동생한테 밥 한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요리에 대한 생각은 좀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북한은 요리사 하기가 쉽다. 요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만큼 이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됐어요.
개업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리는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라는 게 다 요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교육 때도 많이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교육은 교육이 나와서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부딪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약간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되게 뭔가 사투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말을 자기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주문하겠다, 시키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는데 말은 그렇게 세지만은 그러니까 솔직히 마인드는 그건 좀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사장님이 이런데 일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송하다.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서 막 이래요. 탈북자들한테는 창업을 시켜주면 안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창업을 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진 사장과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인 김명준 씨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내시게 되고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1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단지 그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에 시작한 게 이제 성인 돼서 호프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좀 영돈 없으면 이제 좀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이제 쭉 지냈었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고민 좀 했었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결혼도 했는데 처음에 가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와서도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러면 해보자. 그러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목표가 세워지니까 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개업한 지 2주 된 식당이지만 맛으로 분위기로 벌써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서 찾아준 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손님들에게 북한의 음식도 조금씩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저 일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고 일요일 점심을 같이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같이 한번 하자. 같이 지금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도 같이 얘기한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게 돈이 아니라 저희 월급에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둘이서.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달에 봄에 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 60만, 7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 아, 탈북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 상한 친구도 되게 많은데 그 약간 탈북자라고 해서 편견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처음 미세먼지에 휩싸인 하루였더군요.
네, 눈이나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희뿌연 날씨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 그 며칠 뒤에 이 한국이 몸살을 앓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106마이크로그램,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았던 서울, 뭐 서울은 그야말로 뿌연 하늘 공기였고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영서지역 그리고 경북지역 이곳을 지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도 초미세먼지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바깥 활동하기가 불편하겠죠?
맞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특별히 가능하면은 바깥 활동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겹쳐서 거리에는 방한용 마스크 또 특수 마스크를 한 사람도 눈에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네, 2017년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서울통신인데요. 오늘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소식 역시 최순실 박근혜 사태 관련 뉴스가 올라와 있군요.
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딸이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오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한국의 승마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데요.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과 또 학사 관리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았던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있고요.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특별검사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발령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정유라 씨는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는 SNS 글을 올려서 한국 사회에 촛불을 타오르게 했던 장본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체포됐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송환이 되겠군요.
네, 뭐 국제상의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이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덴마크는 한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70여 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검찰이 인도 청구서와 또 관련 자료를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덴마크 외무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또 덴마크에서도 이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심의하고 그 신병을 인도하는 그런 결정과 함께 한국 정부 인사에게 정유라 씨를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머니 최순실 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계 그 정유라 씨의 송환을 여러 가지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또 하나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는 건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직무정지 4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깜짝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법률대리인단을 통해서 검찰과 헌법재판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상황이어서 오랜 침묵을 깬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도 자세히 전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깜짝 간담회였지만 이게 보도를 전제로 한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동반할 수 없었고 취재의 수첩에만 적을 수 있었던 그런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그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답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 세월호 7시간 행정 논란에 대해서 무고함을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나 많은 왜곡과 허위를 남발해서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 여야 쪽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정상화에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궤변이다, 후한무치이다 이런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신년 인사회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결집해 있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상처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자중자애하라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고양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천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를 살처분시킨 고병원성 조류독감. 이 고양이, 포유류인 고양이에서도 확인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달 26일경이고요. 조류독감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듯 했던 경기도 포천에서 집고양이와 길고양이 두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정밀조사를 해보니 수많은 가금류를 살처분시킨 H5N6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먹었던 것으로 그 감염 이유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후 같은 동네 모든 고양이 또 고양이 폐사체 접촉한 집주인, 방역 인력 등 12명에 대해서도 인체 감염 확인을 위한 정밀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다행히 인체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심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다른 고양이들도 아직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바이러스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수일간은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접촉자들은 항바이러스제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조류독감 감염에 한국 사람들이 놀란 이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포유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고양이의 조류독감 감염이 사람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 것입니다.
네.
관계 당국에서는 고양이와 조류독감 인체 감염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에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미국에서 고양이를 돌봤던 수의사가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례가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 조리독감 발생 45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305개 농장이 감염됐고요.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998만 마리입니다. 특히 산란계에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산란계 닭 전체 32%인 2,245만 마리가 집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새해에는 모두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협력 관계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참여, 그리고 유럽이 하나이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독일을 방문해 경제적 불안과 갈등, 베를린 공수와 베를린 장벽 붕괴 등 각가지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두 나라는 굳건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독일과 미국 관계는 독일 외교 정책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독일처럼 미국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날 국제정세를 보면 우리 두 나라는 국제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55%를 되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티크리트와 라마디 그리고 팔루자를 해방시켰고 모술로 향하고 있다면서 라카로 진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존중하며 민스크 휴전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루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포로 교환과 교전 중지 등의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휴전을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유럽의 난민 사태와 리비아와 예멘 내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양국은 시리아에서 이 비극적이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 70년 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 나토와 유럽은 유럽 대륙이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